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말씀을 힘을 삼고 말씀이 인도한 바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계명을 지킨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 이런 그 말을 대할 때에 어김없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계명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말씀하신 구절을 내가 실천해 내야 된다는 이것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문제로 거의 다 그렇게들 이제 오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그럴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이 문제를 여전히 구약식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그 믿음의 시대라 뭐 그렇게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대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의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대적인 의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신앙은 어떤 구약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행위에 매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과 행위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던 구약의 시대로 항상 그 되돌아가 버린다는 그런 걸 많이 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모르겠으면 있을 수가 있겠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구약적 어떤 방식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주님의 어떤 믿음의 의무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구약적 방식의 신앙에 머무르면서 일단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이러한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어떤 이런 그 말이 신약에서 이런 말이 있을 때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구약에서 계명을 지키라, 신약에서 계명을 지키라, 말은 똑같지만은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문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은 구약에도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네, 구약에도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지금 신약에도 보니까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 등장한다, 그 말이죠. 왜 구약과 이 신약의 지키나 의미가 전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또 구약 때처럼 아, 이 말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잘못된 길로 끌어간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계명을 지키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 이처럼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절에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 그 앞에서는 대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너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죄를 범한 우리 대언자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신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 그걸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하니까는 항상 우리 머리에 박혀있는 대로 아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이런 그 답을 만들어내지를 말라 그 말입니다. 사도는 그런 식의 말을 전혀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일과 그 뜻에 맞춰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와질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라거나 베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행한 대로 행해라, 이 말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니까 우리 불쌍한 도와주자, 이러한 의미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으로 전락되버리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킨다, 행한다, 이러한 그 말에는 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요한이 그 말을 사용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뭐 다 이해하실 말이죠. 지금 요한은 계명을 쓰고 있는데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내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걸 내가 그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럼 8절에 보십시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임이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서로 좀 이상한 부분. 7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 그대로라 그랬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들었던 옛날 말씀 그대로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와가지고는 왜 또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냐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생각할 것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을 쓴다 이 말은 이제 요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옛 계명과 다른 옛날 계명과 다른 새로운 내용의 계명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똑같은 내용일 뿐이다. 그런 뜻이죠. 분명히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야, 그러면은 8절에서는 근데 또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요한이 말하는 그 새 계명을 쓴다 이것은 계명의 내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내가 쓰고 있는 새 계명은 너희가 이날 들었던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8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내용 뭐 어떤 그 이걸 하라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린 그런 새 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의 내용을 본다면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근데 이 동일한데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란 말, 새 계명이란 말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용이 동일하다면은 옛날 것, 새 것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근데 왜 옛날과 동일한 구약 시대와 동일한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말하냐 그 말이죠. 분명히 새 계명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새 계명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용은 똑같다면은 결국 내용을 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뭔가 다른 것에서 옛 것과 새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뭔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요. 자,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확인했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말씀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정했다 이 말씀도 그 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나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한 것이지 절대 새로운 계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왜 새 계명이다 이러한 말을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나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한 사랑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랑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서로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네 형제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그 어떤 실천할 그런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했던 사랑의 수준들이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랑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내 몸줄 사랑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인간의 모든 사랑 행위를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고 뭡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랑을 행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답답한 것은 내 몸을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나로 여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난데 그게 인간의 구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으로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 함례하고 내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선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결국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접근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도 아니다. 그것을 내보이는 그런 말씀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 이웃사랑이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자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뭘 어느 정도 해주면 되느냐? 이웃 도와줄 때에 얼만큼 도와주면 그 사랑이냐? 얼만큼 도와줘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냐?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저울질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네 몸처럼 해라. 우리는 그 말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 그걸 선언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로 그런 말씀하시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절대로 우리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케 되었다는 그런 의도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새 계명의 의미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고 너희는 내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의 의미라 그 말이죠. 간단히 줄이면은 구약에서 너희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라 이 말은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 없는 악한 존재야. 그렇게 선언하고 신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는 내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옛 계명은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 봐라 안 된다 그게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안 된 일이지 안 되지 근데 내 안에서는 되어진다 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 능력 안에 거하라 그게 새 계명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옛과 새 것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옛것은 내 힘으로 맨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나를 보지만은 책을 안에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를 보라는 거. 그게 새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 멈춰버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냥 바라보면 된다는 이런 변론이 돼버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게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것이죠. 내 힘 가지고 사랑 실천하겠다는 이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새 계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 실천하세요. 이러한 말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불가능을 요구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거한 자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볼 때에 옛것과 다른 새로운 계명이다. 내용은 다르지 똑같지만은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아니고 사랑은 예수 안에 있다. 서로 사랑하신 능력도 주님 안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신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과실을 많이 맺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건 저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그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절로 맺게 만들 거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요소가 사실은 주님 안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라 그 말이죠. 주님이 누구시냐?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언자시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화목제물이시다.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 바로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내가 그 앞에 누굽니까? 내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고 홀로 죽으셨군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가고 이렇게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때에 그 사람 분명히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굳게 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뭘 할 것을 인도하시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령과 함께 사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담 피다가 남이 안 폈다든가 술 먹다 술 안 먹게 되었다든가 이렇게 달라진 걸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지키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깊이 돌이켜 보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자꾸 나 예수 믿는다, 나 이렇게 무조건 믿고 생각을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누구시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악한 이체가 누구 때문에 용서함 받았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자로 내가 살게 되었느냐 그걸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인도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 돌아보고 아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걸 못 지켜 지옥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야 내가 주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내가 쳐버리고 있구나 이게 자기를 돌이키는 그게 여러분 삶에 계속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주어질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내놓을 것도 없는 것이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라면 주님의 행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서 그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시겠다. 이것은 주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묵상하시면서 주님 행하신 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된 말씀을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진정 복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말씀 하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참으로 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을 우뚝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